출애굽기 173번 메시지 율법을 깨뜨림. 나는 우리 모두가 율법을 깨뜨린 것에 관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잘 알 것이라 믿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포함된 원칙들을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성경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자의 글에 표현된 저자의 영을 만지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말씀에 포함된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임을 추가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관한 출애굽기의 이 부분에는 많은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은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것에 관련된 이 원칙들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깨뜨려지기 전에 예비된 은혜의 길. 율법이 선포된 후 율법을 깨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율법판을 주기 위해 그분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주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부차적 규례들과 함께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던 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4장 12절에 따르면 주님은 다시 그 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율법판들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포되었지만 십계명의 판들은 아직 모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판들은 31장 18절에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것이라. 24장 12절과 31장 18절은 둘 다 율법판들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 사이에는 일곱 장이라는 긴 삽입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율법판들을 주실 목적으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 다른 것들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에서 주님은 장막과 기구의 식양을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이어 제사장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장막과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구들이 있는 장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의복과 제사장의 음식이 있는 제사장 또한 그리스도의 자세한 예표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판들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들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장막의 식양과 제사장에 관련된 기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모세에게 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판들을 주시기 전에 기구가 있는 장막과 제사장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접촉하고 누리도록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지적해 줍니다. 은혜의 길이란 장막과 제사장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혜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막이며 제물들이며 제사장의 모든 측면들입니다. 요한의 글들은 그리스도가 장막과 제물들의 성취이심을 계시합니다. 모세에게 장막과 제사장을 보이신 후에 하나님은 율법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판이 깨뜨려질 것임을 아셨지만 평강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의해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깨뜨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접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이미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셨습니다. 그것은 예비된 은혜의 길인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분은 결코 율법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는 절대적으로 장막과 제사장인 그분의 그리스도에게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나는 모세가 율법판들을 갖고 기뻐했으며 그것들을 신뢰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올 때 아마 홀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오, 두 개의 돌판을 내 손에 가지고 있다니 이 판들 위에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말씀들이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 돌에 새겨진 율법을 담고 있는 이 판들을 보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은 시험과 시련의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주리셨습니다. 금송아지는 모세가 산 위에서 있었던 36일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모세가 되돌아오기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지막 2-3일 동안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온 그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5주 이상 있게 하였다.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중재하도록 모세에게 그 판들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상으로 인해 율법을 깨뜨림. 이제 우리는 율법을 깨뜨린 지점에 왔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요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원칙은 우리가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율법의 첫 번째 세 계명들은 이미 깨뜨려진 것입니다. 첫 세 계명들은 다른 신을 두지 말며 형상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 계명들이란 모두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며 마지막 여섯 가지 계명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우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의해 처음 세 계명은 깨뜨려집니다. 우리는 우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대체할 어떤 우상도 허용치 않는다면 우리가 누리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요한의 글 속에서도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나 요한일서에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따라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누림인 주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는 힘이 될 뿐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사실상 계명들의 준수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이 자연스럽게 율법의 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대체할 어떤 우상들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힘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실질적인 율법의 준수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 안에 소유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신을 가질 수 없으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것이며 우리의 부모를 존경할 것입니다. 더욱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도적질이나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탐내거나 탐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것이며 율법에 대한 이런 준수는 사실상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깨뜨린 것에 관한 출애굽기 31장의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다 율법 파괴자들인 것을 압니다. 그들은 우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의 누림이 되었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포함한 제자들은 주 예수로 충만되었고 그분은 그들의 누림이 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연히 계명들을 지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율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깨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상을 가진 사실만으로도 율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첫 번째 원칙은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을 때면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이 깨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이끈 자기 미화. 출애굽기의 이 부분에 포함된 또 다른 원칙은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3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이 원칙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를 봅니다. 물론 우상은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이스라엘 집의 아내들, 아들들, 딸들의 귀에 달려있는 귀걸이의 금이었습니다. 금 귀걸이가 없는 유일한 사람들은 나이 든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미화를 고려치 않았으므로 예외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인 나는 자신을 미화하는데 흥미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과 처녀들, 자신들을 미화하려는 나이 든 부인들에게는 미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에서 금 귀걸이들은 부인들, 아들들, 딸들의 귀에서 취해져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미화하려고 귀걸이를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자기 미화를 촉진시킵니다. 남자들과 부인들은 자신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에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자기 미화는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이것이 33장 5절과 6절에서 주님이 단장품들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들을 제하니라. 주님은 장신구들에 관한 이러한 규례를 제기하셨는데 이는 32장의 기록에서와 같이 자기 미화가 우상 숭배로 이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기 전에 우상은 이미 다른 형태, 즉 자기 미화의 형태로 그들 중에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인들, 아들들, 딸들은 자기 미화를 목적으로 그들의 귀에 금고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 미화가 우상의 시초 형태라는 원칙을 봅니다. 금은 송아지가 되기 전에 이미 자기 미화의 우상의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33장 5절부터 6절까지에서 아무 장식품도 갖지 말라고 백성에게 명하신 이유입니다. 이 장식품들은 초기의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갖기 전에 이미 그들의 귀에 걸려있는 초기의 우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의 원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의 원칙은 자기 미화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사람의 자기 미화의 완성적 형태입니다. 이 나라에는 형상들이나 우상들이 있는 우상 사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우상들, 자기 미화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미화는 유행이 압도적이며 강력합니다. 이것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미화가 또 한 형태의 우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개발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원 안에 나무와 돌로 된 우상들이 있지만 그처럼 많은 자기 미화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대의 과학 문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우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미화의 우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미화의 우상들은 거의 모든 곳,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미화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여자는 직장에 가기 전에 많은 시간을 미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녀는 음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 미화를 위한 것들에 사용할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여기에서 자기 미화가 우상 숭배로 이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미화를 하려고 금 귀걸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 금 귀걸이들은 아론에 의해 금송아지의 우상 형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사탄의 침해. 우상에 관련된 또 다른 원칙은 우상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낭비케 하기 위한 사탄의 침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많은 금을 낭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다른 보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이 금은 장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장막의 널판을 싸는 데 많은 양의 금이 소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패배시키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이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사탄은 그 금을 강탈하기 위해 왔고 그 금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케 했습니다. 사실상 송아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은 이미 그 금을 탈취해서 귀걸이를 만드는 데 사용케 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었더라면 귀걸이를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금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주님의 필요를 위해 금을 지켰을 것입니다. 35장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건축하기 위해 금과 다른 재료들을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 드리는 첫 번째 항목이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32장에서 많은 양의 금이 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확실히 금송아지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컸을 것입니다. 많은 금이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미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전에 대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강탈하고 낭비케 하기 위해 들어오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우상 숭배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향락의 경배. 또 다른 원칙은 사람들이 모세나 말이나 다른 일하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함축됩니다. 대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즐김, 특히 먹기 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송아지는 손님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예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송아지는 향락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자신들을 미워한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했습니다. 향락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즉 그들의 향락을 경배합니다. 송아지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32장 6절에서 확증됩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코트는 그들이 스포츠를 했다고 말합니다. 주말이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스포츠에 관심합니다. 18절에 따르면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고 19절에 따르면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며 스포츠하며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춥니다. 이 모든 것이 송아지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림은 송아지가 향락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즐기는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가장함.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은 우상 숭배는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4절은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제물들과 경배의 방법은 옳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을 참되신 하나님 자신에게서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동물들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는 그가 섬기는 우상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배의 혼합. 우상들과 관련된 또 다른 원칙은 경배의 혼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주 예수님 또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쾌락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배는 어떤 오락이나 금송아지 주변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스포츠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것입니다. 몇몇 영국 형제회 교사들은 아주 철저한 방법으로 이것을 지적해냈습니다.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경배했던 것은 일종의 혼합으로서 그것은 마치 금송아지가 합당한 재물이 있는 하나님처럼 합당한 방법인 것처럼 경배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번제물도 맞고 그 방식도 옳습니다. 하지만 경배의 대상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미하는 혼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들이 경배하는 방법을 살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배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는 순수합니까? 혼합되었습니까? 경배에서의 혼합은 자기 미화에서 나오는 누림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상 숭배는 다섯 가지 원칙들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자기 미화,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탄이 강탈하고 그것들을 낭비하게 하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들을 경배하는 것,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경배에서의 혼합입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들. 아론은 발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된 대제사장이었고 모세와는 절친한 동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인도를 맡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론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인도자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항상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특히 유망하고 은사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은 아론이 그 금을 취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말합니다. 한 무더기의 금을 취해 송아지 형태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각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의 기본 원칙이 자기 미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우상이 미화되지 않았다면 누가 그것을 경배하겠습니까? 여기서 요점은 금을 형상화하기 위해 기술을 들여 송아지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금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새겨 송아지로 만드는 기술은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처럼 우상들의 제조자는 모두 기술 있고 유능하며 은사 있고 재능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재주 좋은 우상 제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이들 재주꾼들은 지식 있고 발달되었으며 유능하고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 없으나 이들은 금을 빚어 우상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우상들을 만드는 방법을 합니다. 때때로 나는 스스로 묻습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 너는 다른 사람이 경배하도록 내 자신의 일을 미워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론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욱이 그는 이 송아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우상을 경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었을 때 아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론은 그가 금을 취해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모세. 내가 단지 금을 불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송아지가 나왔을 뿐이오. 물론 우상은 아론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우상 제조자였습니다. 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명한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우상 제조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인도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우상 제조자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만일 상황이 이렇다면 나는 그로 인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사역자도 우상 제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 많은 아론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재주 좋은 그리스도인 인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아론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며 발람 같은 이방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참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들을 만들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 우상들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혼합이요 강교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문제에 관해 오늘날 아론 중 한 사람과 따지려 한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연애하며 그분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 경배하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된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참된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자기 미화의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이 형태가 변해 송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율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아론은 율법을 깨뜨리려는 어떤 의도도 갖지 않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율법은 깨뜨려졌습니다. 모세가 사람들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 중재자였습니다. 그가 그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그것들이 깨뜨려졌을 때 율법 전체가 무너졌고 깨뜨려졌습니다. 다음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모세가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볼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주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던 것입니다.